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북한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의 준 전시 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지 5일 만에,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며 한국군의 최고 경계 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43시간에 걸쳐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25일 새벽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25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현인 그룹 회의에 참여한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인 그룹 회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는 히로시마 선언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곧 최신의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데보라 제임스 미 공군 장관이 24일 밝혔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며 이들 동맹국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F-22 전투기를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 F-22 전투기가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시기, 전투기 배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전투기 파견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임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F-22는 미군이 제공권의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3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0개국 정상들과 정부 대표 19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10명의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포함됐습니다.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 측과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최룡해 비서가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9월 방중이 무산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잇따른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6%로, 1년 만기의 예금금리도 1.7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0.5%포인트 낮춘 18%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가 기업 대출 원가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통화와 신용 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에 6,780억 위안, 미화로 약 1,057억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26일은 동해상에서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평안남도는 늦은 오후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밤까지 계속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주체를 명시해 직접적으로 한국의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라고 한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earlier today. We support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한국 군 당국이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라 최고 경계 태세를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12시부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그치겠습니다. 평안남도는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밤까지 계속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14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낮 최고 24도까지 오늘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5에서 9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1에서 2.5미터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24일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체를 명시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보상, 추가 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직접 나섰던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5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이번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을 주어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확실하게 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강력 부인했던 지뢰 도발 사건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 초반 지뢰 도발 사건 자체를 부인하다 한국 측이 사진을 비롯한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자 합의문 형태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1차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관철시키는 한편 남북관계를 이대로 끌고 가봤자 북한에게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환경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으면 한국 국민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순탄치 않았던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 3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만 들어갈 경우 재발 방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이번에는 재발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는 거론했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이나 5.24 제재 조치의 해제 등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측이 잘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며 매우 큰 결심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향후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제 시작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회담 수석대표의 구체적인 급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earlier today. We support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support peace and stabilit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 또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유감 표명은 결국 북한의 사과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함질의 사건이나 그다음에 북한의 그 포사격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그 한국군의 두 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형식을 띄었다.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란 표현이나 그다음에 그 북한의 그 행위의 주체의 표현을 넣지 않은 것은 북한이 만약 그것을 넣는 것을 남측이 계속 요구했다면 이번 회담은 그 중간에 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상황에서 상당히 남북이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유감이라고 하는 수위로 그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합의문에는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가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네. 혹시 좀 미진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의 주체가 명백할 때 재발 방지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인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남북관계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전례가 한두 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추상적인 사과 수준을 북한은 보여준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었고 우리는 최대한의 사과를 받아낸다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재발 방지랄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후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북한에게 요구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비정상적 네네. 사태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목함질의 사건이나 또 그 북한의 포사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전체제가 완벽하게 유지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군사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역으로 비정상적 사태를 북한 유발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남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네네. 경우도 그러면 비정상적 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비정상적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문구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휴전선 중심의 그 내부에서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비정상적 사태를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에 확성기 방송을 한다.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좀 더 상황들이 그 핵실험이랄지 이런 과정들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확성기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다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나 당국 회담 개최 그리고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 있는데 그동안에 네. 한국 측이 제안했던 사안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민간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이 이제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민간 교류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민간 교류가 경제 협력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 민간 교류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또는 네. 그 전반적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또 확장시켜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이것이 과연 네.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문 다섯 번째 글씨 들어갔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추석 상봉에 대한 그 기대치 또 남북 구성원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북한도 이번 사안들 여섯 가지 합의문들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좀 더 그 성의껏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멀리 봐서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예견해 볼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문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당국 간 회담을 다채롭게 펼치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치는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최소치는 이제 실무회담이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번에 그 이번 여섯 개 합의문의 중요한 정신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그 남북관계의 그 회담의 다양한 경로들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남북관계에 막힌 부분들을 좀 일괄 타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서 한국 군당국도 최고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의 준전시 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지 5일 만에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오늘 12시부로 남북 합의한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12시부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며 한국군의 최고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 북한도 지금 준전시 체제에 맞게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만큼 저희들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의 대비태세, 경계태세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에 남북한이 합의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중단일 뿐 방송시설 철거는 합의 내용에 없다며 확성기 방송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앞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11개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을 불규칙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지난 20일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전선지대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북한은 준 전시 상태 선포 이후 최전방 지역 포병 전력을 2배 이상 증강하고 특수전부대 요원도 파견했습니다. 또 동해와 서해 잠수함 기지에 머물던 잠수함 50여 척을 기지 밖으로 이동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들 잠수함 중 일부는 현재 소속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5일 오전 전군 긴급지휘관 회의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핵심 의제는 북한군의 도발로 재개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종 일관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와 함께 확성기 방송이 그동안 어떤 내용을 전했고 또 파급 효과는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정부가 협상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관철이 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렇게 끈질기게 방송 중단을 요구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방송이 북한군 병사들과 최전방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 내부와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결과적으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북한군 병사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성기 방송이 어떤 식으로 북측에 전달됩니까?
네, 말 그대로 휴전선 최전방 지역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서 북한 쪽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방송은 최전방 부대 11곳에 대북 확성기 시설을 설치해서 각각 하루 8시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500와트급 대형 스피커 48개로 이루어진 확성기는 최대로 출력을 높이면 낮에는 10km, 또 밤에는 24km까지 방송이 들린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 확성기 방송이 주로 어떤 내용을 북한에 전달합니까?
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방송하고 있다고 한국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한국 사회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모습, 또 남북한 민족이 다르지 않다는 동질성 회복, 그리고 북한 사회 내부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소식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죠.
네, 가령 남북 정상의 외교 행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을 세 차례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여러 번 정상회담을 한 반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외국을 방문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
또 북한 관영 방송들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 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정치나 그 사회 또 체제 비교뿐 아니라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노래 또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발랄한 일상 모습을 그대로 북한에 전하는 노력을 방송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 한류 문화 그리고 K-POP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발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 K-POP은 주로 어떤 노래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네, K-POP은 최신 한국 가요의 줄임말인데요.
예.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여가수인 아이유, 또 여성 인기 그룹인 소녀시대, 남성 인기 그룹인 빅뱅에서부터 북한 정서에 잘 어울리는 중년 가수들, 예를 들면 노사연 씨의 만남 같은 다양한 가요를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떤 노래들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또 방송에서 노래를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런 여가수들은 한국의 그 젊은이들뿐 아니라 30, 40대 남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북한의 군인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북한군에 복무 중인 지난 1979년에 서부전선을 통해 망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방송이 북한 병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야 그 남조선 방송을 듣는 게 그 반역자로 처단이 되는 대상인데 전선에 나오면 그걸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누가 귀를 막지 않으니까 들으니까 상당히 뭔가 좀 자유스러운 맛도 느끼면서 점점 이제 그 내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전선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뭐 휴가도 없고 사실 여성과 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북 방송에서 나온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상당히 좀 그 자극도 되고 말하자면 흥분도 되고 기분 좋은 일이죠 어쨌든.
예, 그 안 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을 주로 여성들이 진행을 하는군요.
네, 한국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예.
확성기 방송은 특히 한국군의 대북 FM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동북아 방송연구회가 지난 2011년에 녹취한 이 방송의 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 시각으로 25일 정오를 끝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며칠간 방송이 된 겁니까?
네, 한국군은 지난 10일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이유로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15일 만에 이번 합의로 중단이 된 겁니다. 한국군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FM 라디오 방송을 재개했지만 확성기 방송은 준비만 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남북한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대표해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최룡해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무산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몇 년째 냉각된 북중 관계와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준비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냉각된 북중 관계 속에서 김 제1위원장을 대신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최 비서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최 비서가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로 볼 때 꼬여있는 북중 관계를 푸는데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중국 방문은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았던 지난 2013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최 비서는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급격히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임무를 띠고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신지도부와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와 안면이 있는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북중 모두 안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용의 특사의 방중은 아마 그 중국 지도부하고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 특히 그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측근 실세이기 때문에 북중 간의 당대당 아마 교류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 제1위원장의 친서 등 특별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지금의 냉각 국면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은규 교수입니다.
김정은의 친서도 갈 것 같습니다. 저게 북중 간의 그 과거의 혈맹으로서의 어떤 유대를 잊지 말자. 우리가 같이 싸웠던 그 군대고 같은 그 나라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한편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포함한 30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정부 대표 19명,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 등 모두 59명의 외국 사절이 참석한다고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본국에서 공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 대사관 사절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캐나다와 독일, 유럽연합 등도 대사관 대표가 참석합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참을 확정했고 정부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국제 장애인 구호단체의 대북 사업에 250만 크로나, 미화로 3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장애인 재활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4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웨덴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이 단체가 북한에서 지원 중인 장애인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1998년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의 요청으로 북한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시작한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는 현재 북한 장애인 재활치료와 특수장애인 학교 교육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는 80만 유로, 미화 110만 달러를 들여 함흥 정형외과 병원과 평안남도 덕촌 탄광병원, 평안북도 독림의 노인 장애자 요양원 등의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장애자 특수학교에 교육과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벨기에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2,650만 크로나, 미화 321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UN아동기금 유니세프, Save the Children, Concern Worldwide,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 등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미군이 최신의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이 무너져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L 모집책 14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먼저 미군 F-22 전투기의 유럽 파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데보라 제임스 미 공군 장관이 24일 미 국방부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제임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며 이들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곧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대나 전투기를 파견합니까?
제임스 장관은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날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어로 Very soon, 즉 곧 파견할 거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 러시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F-22 전투기 파견도 그런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전투기 종류가 많은데 F-22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길래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겁니까?
네, F-22는 최신의 미군 전투기인데요. 미군이 공군 제공권의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네.
개발 당시부터 다른 나라보다 한두 세대 앞선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고요. 미국 내 경쟁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한 기종이기도 합니다. 2005년 12월에 배치가 시작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적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단좌식 쌍발 전천후 스텔스 전투기로 월등한 공중적 능력 외에 지상공격과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당 생산 가격도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억 5천만 달러로 최고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전투기와 1대1로 맞붙으면 적수가 없다. 말 그대로 최강의 전투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의회에서 이 전투기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일본은 소형 하위 기종인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F-22 전투기의 생산도 미 공군에 대한 공급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만 190대 정도를 운영 중입니다.
네, 뭐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도 팔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뭐 독보적인 전투기다 이렇게 봐도 될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F-22 전투기가 유럽에 파견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과거 일본과 한국에는 파견된 적이 있고요.
네.
또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된 것도 최근인데요. 미군이 시도하는 순위파 무장세력 ISL 대응 공습에 F-22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최초로 미국이 유럽에 이 F-22 전투기를 파견하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걸 방증하겠죠?
그렇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계속된 활동은 유럽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F-22 전투기 파견은 미공군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의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밝혔습니까?
네.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마크 웰시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이번 F-22 전투기 파견으로 미공군이 유럽 전역에서 동맹국들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유럽 파이터를 비롯한 유럽의 신형 전투기들과 공동작전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공군 F-22 전투기 조종사들도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미래 충돌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러시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24일이 소련에서 독립한 지 25주년 기념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연설했는데요.
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고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위협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주변에 5만 명의 병력을 직결시켰고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도 9천여 명의 러시아 병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500대 탱크와 400대 야포를 포함한 무기를 지원했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에 대응해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 반응인가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포로셴코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 없는 뻔뻔한 거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계 주민들과 러시아 주민 사이의 우호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의 내전 사태, 한동안 뭐 소강 상태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요.
예.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수백 차례의 교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전면전이 발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교전으로 군인과 민간인 등 9명이 사망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독립기념일인 이날에도 반군이 82차례나 휴전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지난해 4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7천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예, 지난 24일은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도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독립 2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평화협정 후에도 여전히 적대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 휴전을 감시할 유럽 감시위원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휴전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고위 당국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악화와 관련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를 포함한 4자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차원기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제 유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 자가용들이 많아서 이 휘발유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휘발유 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 운전자들이 좀 쾌재를 부르고 있던데요. 국제 유가가 이번에 40달러 선이 무너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 중에서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4일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난 2009년 2월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24일 배럴당 가격이 38.24달러였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배럴당 1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유럽에서 나는 석유인데요. 배럴당 42.69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일 오전에는 다시 40달러 선까지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우려와 공급 과잉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얘기입니다.
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회복기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또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과 이것이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은 중국의 그 자가용을 사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과거에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면 의뢰 생산국들이 그 공급을 줄여서 이 가격을 맞추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데요.
네.
지난 몇 년간 석유 공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새로운 석유 채굴 공급을 활용한 이른바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원유 생산국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유가에 대응해 생산량을 줄이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미국 업체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셰일 공법은 전통적인 채굴 방식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유가가 내려가면 미국의 셰일 업자들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셰일 업체들은 하나둘씩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셰일가스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란 핵협상 타결도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의 요인이 된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크게 늘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비잔 남다르 장관의 석유 장관은 24일 테헤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원유 생산을 크게 늘릴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도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장관의 장관은 유가가 떨어지건 아니면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건 상관없이 이라는 시장 점유율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2년에는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지만 현재 280만 배럴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란의 잔간의 장관은 제재가 풀리는 즉시 50만 배럴을 늘리고 곧 50만 배럴을 추가로 늘려서 과거의 생산량 수준을 회복할 거란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네, 그동안 서방 세계의 금수 조치로 이 원유를 수출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늘리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그러면 이란에 대한 이런 서방 세계의 제재는 언제쯤 풀리게 되는 겁니까?
빠르면 내년 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의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고 외부의 검증을 수용하기란 약속을 이행하면 제재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는 현재 핵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의회에서 반대가 많더라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를 다시 무력화시킬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의회 검토 과정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모집책이 대거 금거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스페인 내무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25일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L 지원병 모집책 1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붙잡힌 곳은 마드리드 남부 산마르틴 라베라가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페즈, 나도로 등 다섯 곳입니다.
그럼 이 모집책들의 국적도 공개됐나요?
아닙니다. 내무부는 이번 건거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들은 ISL 지원병을 모집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스페인에서는 지난 3월에도 ISL 선전책 8명이 체포됐었는데요. 스페인은 ISL에 가담했다 돌아온 지원병들이 현지에서 테러를 저지른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프랑스 고속철도에서 총기 테러를 시도했다 제압당한 테러범도 스페인에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로코인이긴 한데요.
네.
스페인에서 7년간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름은 아유브 엘 카자니입니다. 엘 카자니는 그전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현지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네.
따라서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벌어진 이번 건거작전에도 고속철 테러 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 카자니는 지난 21일 AK-47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파리행 고속열차에서 총기 테러를 시도했지만 마침 타고 있었던 미군과 미국인 대학생 등에 의해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그치겠습니다. 평안남도는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밤까지 계속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에서 5에서 9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1에서 2.5미터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비가 멎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는 24도 되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4도.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19도, 낮 최고 23도에서 4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3도. 함흥 역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2도. 함경북도 청진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해산 역시 흐리고 비가 오고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북한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의 준 전시 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지 5일 만에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서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며 한국군의 최고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시작해서 43시간에 걸쳐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25일 새벽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25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그룹 회의에 참여한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인그룹 회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는 히로시마 선언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이란이 10여 년 전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IAEA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IAEA 사무총장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체결한 합의는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IAEA의 검증 기준에 부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지난주 이란이 자체적으로 파르친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IAEA와 부속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3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0개국 정상들과 정부 대표 19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10명의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최룡해 비서가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9월 방중이 무산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방중 기간 미중 양국과 지역 현안, 나아가 세계 주요 현안 등을 상의하기 위해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이번 기회에 양국 간 좀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상호 간 입장 차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잇따른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6%로 1년 만기의 예금금리도 1.7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0.5%포인트 낮춘 18%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가 기업 대출 원가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통화와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곧 최신의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데보라 제임스 미 공군 장관이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